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마지막 방문국인 중국에 도착합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케리 장관은 오늘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와 만나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훈센 총리에게 캄보디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했다며 전쟁으로 피폐했던 인구 35만의 도시 프놈펜이 이제 220만 명의 현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등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센 총리는 케리 장관에게 다음 달 미국이 개최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미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이 유럽에 대규모 추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유럽연합경찰기구 유로폴이 밝혔습니다. 롭 와인라이트 유로폴 국장은 어제 네덜란드에서 열린 유럽 내무장관 회의에서 ISIL이 세계 무대, 특히 유럽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 능력을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와인라이트 국장은 유럽이 최근 10년 새 가장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는 ISIL이 특수군 형태의 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SIL이 체계적으로 유럽의 난민 유입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시리아를 탈출한 순위파 난민들의 경우 급진화에 취약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모집책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체포했던 스웨덴 인권운동가 피터 제스퍼 달린 씨를 추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달린 씨가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그가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린 씨에 대한 추방 조치는 그가 중국 텔레비전에 출연해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는 모습이 방영된 뒤 서방 정부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도 행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 내 감옥에는 현재 최대 10만여 명이 독방에 수감돼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은 잠재적인 황폐화와 지속적인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독방 수감 경험은 취업이나 가족과의 재결합,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기회를 자주 박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감자들과 가벼운 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의 경우 독방 수감을 금지한다며 전체 220만 명의 연방과 주 교도소 수감자들 가운데 약 1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어제 미국 CNN 방송 주최로 유권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참여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을 입증된 후보로 지칭하면서 국무장관으로서의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현 정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리비아 의회가 유엔이 제안한 통합정부 구성안을 거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승인한 리비아 토브르크 의회가 어제 실시한 표결에는 104명의 의원이 참석해 8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유엔이 열흘 안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가운데 한 명은 유엔이 제안한 내각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더 작은 규모의 내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고위군 지휘관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 넓은 차원의 대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바로 이 엄중한 시점이 그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았던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란 핵협상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국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북도 동해안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금이 북한 핵 문제 관련 5자가 모여 심층적 협의를 할 적절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5개 당사국들 간 회담을 언급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것입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넓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 넓은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핵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하기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 요인들이 너무 뿌리 깊고 폭넓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26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실제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하원이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엔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차원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20여 개 가까운 나라가 여러 형태의 압력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양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양자 제재와 관련해선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5자 회담에 대해 북한이 엄중한 도발을 한 지금 시점이 5자가 모여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심층적 협의를 할 아주 적절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5자 회담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6자 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장관의 지난 22일 연두 업무 보고 관련 브리핑 내용입니다.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바로 이 엄중한 시점이 그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았던 5자 회담을 이제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윤 장관은 중국이 사실상 5자 회담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중국 동북 삼성의 여러 환경 문제는 물론 주변국 안전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구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오는 27일 중국 방문에 대해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과거 핵실험 직후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번에 케리 장관이 직접 중국에 간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 대응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한중 관계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한중 관계 발전은 중국에서도 최상의 관계라고 할 수준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의 고위 당국자나 아마 여러 인사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여전히 그쪽에서의 반응은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울과 북경과 유엔 차원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중국에게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전략적으로 큰 자산이라는 시각은 전략적 부채가 된다는 시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선 한국의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지난 9일 한러 외교장관 통화 결과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심각한 안보 현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중 북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내실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판단력이 의심스러운 사람 손에 있는 명백히 무모하고 위험하며 진전되는 안보 위협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증명됐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중국 측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나서서 중국이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말하거나 대화를 미리 결정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중국 측의 관점을 듣고 의견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모두 함께 현명하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중국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이어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연설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이란 핵협상만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지켰으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며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면 더 나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미국과 협력국들은 북한의 억제, 압박,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현대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마련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은 국제사회와 단결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저지하고 인권 유린에 맞서고 있다면서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노력이 전국을 찌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압박은 북한을 벌 주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 없이는 경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북한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국제적 우려 사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미군과 한국군은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ight tonight. That's not that we want to fight tonight, but up on the DMZ, and I was just there a few weeks ago, you have to be ready every night.
카터 장관은 당장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비무장 지대를 앞에 두고 매일 밤 군사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다보스 포럼이 핵실험을 이유로 북한 대표단 초청을 취소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I know you had an invitation to the North Koreans which by taking the self-isolating step
카터 장관은 이날 다보스 현지에서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단 하루도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미한 연합군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매우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는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과의 작지만 중요한 연락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며 충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종류의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다소 이상하고 고립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핵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결국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국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강도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중국과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만다 대사는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근접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통신은 파워 대사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사만다 대사의 발언에 대한 BOA의 질문에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짧게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27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새 제재안 채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이 추진하는 새 대북 제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크라이나의 파블로 클림킨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만큼 북한에 특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림킨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3위의 핵 강국이던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4년 러시아와 미국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면 앞으로 비밀리에 핵실험을 실시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과학과 외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아베 노부야스 위원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 사실을 공표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리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One day they may come to think, okay, we better test clandestinely so that nobody comes to.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 비판과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아베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아베 위원장은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장에서 발생하는 핵물질 봉쇄에 점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며 3차 핵실험 당시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이번에는 아직 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핵실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베 위원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네 차례 핵실험을 북한 안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f the pressure mounts, they may start think, okay, we better go somewhere else.
북한은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면 정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핵실험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아베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아베 위원장은 이런 경우 현장 조사가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하고 163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 나라 중에서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한국 군 최고위층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사적 차원의 견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고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필요한 그런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한국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과 하층 방어체계인 KAMD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최고위 당국자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성을 연결해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 사이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논의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2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장관님 말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제와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군사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삼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군이 현무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미사일 전력 확충 문제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무미사일이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며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 내용에 대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SBS 방송은 25일 한국군이 두 차례의 미사일 증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현무미사일 2000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한국군의 미사일 증강 계획이 개전 후 6일 안에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전력의 70%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 목표를 24시간 이내 70% 무력화로 수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8대가 최근 주일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F-22를 포함해 적어도 20대의 전투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군 타임스는 22일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전투기 8대가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에 최근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케네스 호프먼 주일 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이 매체에 며칠 안에 F-22와 F-16S 등 20대 이상의 전투기를 일본 기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이행과 지역 안정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하지만 훈련 계획과 배치 기간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군에 따르면 F-21 랩터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신 스텔스 기능과 강력한 폭격 능력을 갖춘 미국 공군의 최강 전투기입니다. 특히 480파운드에 달하는 자체 발칸포 외에 두 개의 AIM-9 공대공 미사일과 AIM-120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6기 혹은 450kg에 달하는 정밀 유도폭탄 2기와 공대공 미사일 2기를 동시에 탑재해 적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이 18.9m, 높이 5.1m로 최대 38,000kg을 적재한 채 마하 2 이상의 초음속 속도로 비행하며 최첨단 탐지 장비들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사가 공동 제조하는 F-22의 대당 가격은 1억 4,300만 달러로 미군은 현재 이 전투기 180석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22는 특히 핵무기 투하 능력까지 갖춘 미군의 전략 자산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성조지는 지난주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F-22와 F-16 등 전투기 26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임시작전을 위해 알래스카주의 두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향했다고 전했었습니다. 미군은 앞서 이와는 별도로 이번 달에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3척이 일본의 요코스카와 사세보 해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케네스 오프먼 주일 미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이 지역 우려에 대한 대응과 관계없는 미리 계획된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F-22가 8대나 일본에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25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의 전략자산 출동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는 무력 시위 차원이자 북한 정권의 핵무기를 개발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차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나흘 만에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낸 데 이어서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를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서태평양 지역에 기존의 로널드 레이건 호와 더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을 두 척이나 동시에 파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 달엔 역시 핵심 전략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3월에 실시되는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엔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괌에서는 지난 20일부터 폭격기와 이지스 전투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연례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 26일까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선 미국과 일본, 호주가 실시하는 연례 컵 노스 훈련이 진행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 훈련에 한국과 필리핀, 뉴질랜드도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매업체의 주문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3년 공단 폐쇄 사태와 같은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였고 이 조치로 현재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한국 측 인원은 이전보다 200여 명 감소한 600여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 정부의 공단 출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구매 업체들의 신규 주문이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봄 상품 주문이 늦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터지면서 구매업자들이 주문을 꺼려 공장 가동률이 60%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1월과 2월은 새해 주문으로 공단 전체가 활기를 띄어야 할 때인데 올해는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두 개 업체와 새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핵실험 이후 이들 업체들과의 계약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현재 공장 가동률은 평균 20% 정도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부회장은 특히 바이어들이 지난 2013년 공단 폐쇄 사태를 떠올리며 이번 상황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덩치가 큰 주문을 베트남 등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어들이 혹시라도 2013년대에 그 발생했던 문제들이 재현될까 봐 안정적인 오더를 공급을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오더는 더 안정적인 지역으로 이제 쿼터를 옮겨버리니까 남는 오더들이 이제 계획적이지 못한 오더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업들이 생산성도 떨어지고 바이어들에게 대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뒤 같은 해 4월 미한 군사훈련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1조 원, 미화로 약 8억 3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2013년 공단 폐쇄로 인한 자금난으로 정부가 제공한 긴급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여태껏 원금을 한 푼도 갚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단 폐쇄 사태 당시 구매업자들을 모두 잃었다가 이후 어렵사리 주문자들을 새로 구축했는데 이번 사태로 또 잃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상주인원 최소화 조치로 현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제품의 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사가 지방인 업체의 경우 당초 공단에 상주하던 인력을 개성까지 매일 출퇴근을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장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은 더 걱정입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앞으로 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 이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비오에이는 2015년 새해를 2016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 해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특별 인터뷰 첫 순서는 탈북자 출신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입니다. 대담에 서울의 박병용 기자입니다.
대표님, NK지식인연대는 북한 실상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희 그 NK지식인연대 활동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작년에 북한 실상 설명회라고는 했죠. 참가 대상은 뭐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 그리고 한국 국내 그 언론들이었죠. 뭐 적어도 뭐 많게는 한 뭐 100명 정도 뭐 그 수준에서 이제 많이들 참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했던 거는 뭐 북한에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보자. 너무 이념적이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과 사실들, 그리고 어떤 뭐 위로는 정책이 되겠고요. 아래로는 뭐 주민들의 행동이 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이자.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뭐 소식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자료들, 뭐 기술 결과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상하게 설명하는 거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뭐 그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정부 내놓고 다음 권력이 언론 권력이죠. 통해서 북한이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아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NK 지식인 연대는 또 북한 내부의 외부 사정을 알려주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특히 지식인들, 청년 학생, 대학생들을 대상해서 북한의 사실을 좀 외부 세계에 있는 사실 그대로 또 반대로 좀 뭐 알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역시 팩트는 뭐 사실입니다. 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뭐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 뭐 10년 살고 있고요.
네.
적어도 뭐 3만 명이 한국에 왔는데 거의나 여기서 한 30%가 고학력자들, 그리고 전문 직종 종사자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느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험은 안 했지만은 다양한 실제하는 어떤 인권에 관한 그리고 어떤 이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첨단의 어떤 뭐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적 그런 어떤 전 세계 한 동네가 돼가지고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네.
이런 각이한 현상과 사실들을 저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USB에다가 담아서 북한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하는 과거에 한 뭐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올해도 제가 좀 더 이걸 하려고 특별히 올해에는 저희가 북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이 고정 디지털 잡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재미난 것들로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북한이 오는 5월에 당대회를 앞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른바 불순분자들을 지방으로 추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평양 이외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평양 시민보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 예,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할 거고 당연히 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뭐 그런 어떤 오래된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은 혁명 수도 심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는 뭐 평양 시민들이 많은 정치 행사에 동원되고 있고 지방 사람들보다 현실적으로 수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뭐 이 쌀도 좀 더 좀 더 받는다든지 부식품도 좀 더 받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 시설, 후생 시설들이 뭐 집중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특히 의견을 가지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평양을 잘 만들어서 평양 공화국을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네,
이런 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방은 뭐 건물 하나 세우지 않았죠.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차별이고 정말 소외시키는 거죠. 그런데 점점 북한 주민들의 어떤 느낌은 커갈 것이라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어떤 필요성과 배경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예, 이 장마당은 워낙 그 북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놓은 하나의 저 어떤 국료 지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부 국가가 2,400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고루 배급을 주던 그 엄청난 국가적 책임을 내려놓기 위해서
네.
결국은 배급을 안 주면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국유지책이 너희가 자생적으로 시장을 위해서 서로 시장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95년부터 활성화된 게 시장이고요.
네.
시장을 정작 해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옛날에 당국이 배급을 통해서 주는 생계 자료를 가지고 살 때보다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네. 엄청 더 잘 살고 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문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에는 정보가 유통되고요.
네.
그리고 잘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뭐 부자라까지 모르지만 상당히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 하여금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시장 생활에 촉발시킨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전 뭐 국가를 믿지 않고 배급 주든 안 주든 내 삶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네. 뭐 자력갱생의 정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점점 이제 커진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야 모든 걸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당은 해서 뭐 하겠고 네. 국간에서 뭐 하는 거냐 네, 네. 이런 의문들이 의혹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새해 우리 대표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예, 뭐 소망 많습니다. 제가 뭐 적어봤죠. 일요일 날 제가 작년에는 담배를 끊겠다고 해가지고 끊었습니다.
아 예.
그 금년에는 제가 뭐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만 저희 그 딸이 이제 아마 미국에 대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열심히 영어 대학원은 또 뭐 이렇게 영어를 아주 수준 높은 영어를 마스터해야만이 통달해야만 갈 수 있거든요.
네,
좀
네.
대학에 미국 그 정말 아이비리그라는 손꼽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제 아까 말씀드린 7차 대회가 열리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잘 알리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이 정말 중국식의 그런 뭐 주민들을 살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담하게 중국식 그런 경제 개혁을 좀 취해줘서 우리 북에 있는 저희 형제들도 저희 모든 결의들이 잘 좀 삶에서 좀 나아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로부터 새해 설계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서울지국의 박병룡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탈출한 한국의 유명 영화 감독과 배우인 부인의 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미국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두 사람은 1970년대 후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납북됐다가 8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유명 영화 감독인 신상옥 씨와 영화 배우인 부인 최은희 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연인과 독재자가 미국 유명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영국 감독 로스 에덤과 롭 캐넌이 제작한 94분짜리 다큐멘터리 연인과 독재자는 올해 미국 썬댄스 영화제 월드 시네마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초청돼 22일 공개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 없이 사실적으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주로 독립영화를 초청해 소개하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매년 미국 유타주에서 열립니다. 다큐멘터리 연인과 독재자는 신상옥, 최은희 씨의 필압 전후 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북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영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씨를 납치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속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당원해가지고 그래서 신상옥이랑 기대가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
북한 공작원들은 지난 1978년 먼저 최은희 씨를 홍콩에서 납치했습니다. 그 뒤 최은희 씨를 찾으러 홍콩에 건너간 신상옥 감독도 함께 납북됐습니다.
둘이 다 하다시피 했어요. 내가 조연출하고 카메라까지 우리 신 감독은 카메라까지 직접 해줬으니까 2년 3개월 동안에 17작품 했다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납북된 뒤 북한에서 활동하며 영화 17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1986년 해외 촬영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가 그곳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북한을 탈출한 뒤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여러 영화를 제작하다 지난 2006년에 세상을 떠났고 최은희 씨는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고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대안학교 대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탈북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내 북한 인권 모임인 북한 내 진실과 인권 띵크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와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탈북자 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임창호 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띵크와 한국의 본부를 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체인 북미지부, 뉴욕의 인권단체인 인권포럼 HRF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날 탈북자 출신인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자신의 경험과 함께 한국 내 탈북자들의 8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겪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많은 탈북 여성들이 처음에 노출되는 것이 인신매매입니다. 조선족 브로커들이 북한 여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매 사람당 값이 매겨집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어리고 이쁜 여성은 얼마, 나이 많고 아줌마는 얼마라는 식으로 가격이 매겨져서 중국에 장가 못 간 사람들 속으로, 즉 산골 등지로 농촌으로 팔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탈북 여성이 있다며 바로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려가는 여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린 경험이 있는 탈북 여성들은 손발톱이 빠지는 등 정신적, 육체적 상처 때문에 결혼도 거부하는 힘든 정착 과정을 겪고 있다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탈출 기회가 주어져도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이소연 대표는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제가 그 3명의 여성들을 만나러 중국까지 들어갔는데 애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겠다라고 합니다. 모성애 하나 때문에 중국에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도 대한민국까지 안 들어오겠다라는 모성애를 제가 봤습니다.
이 대표는 탈북 여성들 가운데 적게는 두세 번, 많게는 12번까지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권은 그나마 북한 인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대변하기도 하지만 빈번한 성폭행 등으로 인권을 짓밟힌 채 살아가는 북한 내 여성들의 인권은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 역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탈북해 북송 과정을 거쳤다며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김정은 정권이 사라져야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타운대 북한 인권 모임인 띵크의 사라맥 대표는 이소연 대표처럼 여성이 가족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북한 땅이 여성들에게는 인권 침해 현장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It's kind of glossed over that women are the ones who are mainly participating in and running these markets. And I think that's something.
사라맥 대표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앞으로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소연 대표는 탈북자로서 미국 대학생들의 북한 인권 활동이 매우 의미 있게 생각된다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체가 되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형사재판소에 세우고 가해자를 북한 여성들의 인권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같이 떠들어주자, 같이 우리가 활동해주자, 같이 투쟁해주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이런 탈북 여성들의 절절한 부르짖음, 내가 겪은 이야기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 달라가 아니라 나중에 생길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건데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여주시고 좀 더 많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에 대해 강연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후 장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 공포 정치와 지금은 배급이 끊겼지만 당에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 식량 배급을 달리하는 등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 정권의 가장 극심한 인권 침해는 무엇보다 개개인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세뇌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의식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전례 없는 그런 어떤 그 악행인데요. 신문에 두 페이지가 되는데 앞 페이지, 두 페이지인데 그걸 앉아서 명절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달달달. 글자나 틀리지 않고 열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에 살자면 그거를 해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그 10대 원칙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 쓰레기, 그 기억의 쓰레기를 다 지우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지우기가 있다면 근데 우리 뇌는 지워지진 않네요.
한국 내 탈북자들, 특히 청소년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탈북자대안학교 장대현 학교의 임창호 교장은 탈북 청소년들이야말로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노체인의 헨리송 북미주 대표는 다음 달로 UN의 북한인권보고서 COI가 발표된 지 2년이 된다며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제 폭설이 갇혔던 제주도 여행객들의 탈출 러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여행객들을 실은 여객기 운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시작된 여행객 이송을 위한 항공기 운항. 오늘 아침 6시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정기편과 임시편이 함께 운영되면서 여행객들을 부지런히 실어나르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투입된 1차 항공기, 제주도와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국내선이 138편, 국제선도 17편이나 됐습니다. 모두 3만 600여 명이 제주도를 벗어났고요. 오늘도 밤샘 운영을 계속해서 국내선 212편, 국제선 26편, 모두 4만 5,800여 명이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제주도에 갇혀있던 여행객들이 9만여 명이었으니까 예상대로 내일까지는 수송 작전이 펼쳐져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공항 바닥에 자리를 깐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던 이 제주 공항. 어제 오후부터 탑승 수속을 위한 긴 줄이 공항 청사에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순서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피곤 또 충분하지 못한 공항의 대처에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갈 곳이 없이 공항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위해 집을 내주고 또 먹을 것을 전화로 찾아왔다는 소식에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항에 2, 3일씩 발이 묶였던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사람들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업을 하던 사람들이 SNS, 페이스북에 집을 내어줄 테니 와서 쉬다 가라고 이렇게 소식을 올린 것에서부터 이 훈훈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소식을 본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글을 올린 거고요. 공항에서 거리가 멀다면 우리가 자동차로 데리러 가겠다 이런 내용의 글도 쏟아졌습니다. 김밥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김밥을 싸서 보내고 어느 욕식대 부부는 계란을 삶아서 고구마를 쪄서 한 박스씩, 귤 한 박스씩 이렇게 공항 체류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갔다고 하고요. 피곤을 털어보라고 비타민 음료를 나눠주는 회사도 있었고 개인도 있었고 개성공단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는 초코파이 만여 개가 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빵에 음료에 컵라면 담요까지 정말 제주도는 32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42시간 동안 공항이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짜증이 가득했었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모습에 모락모락 이 훈훈한 분위기가 피어났던 공항이 공항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제주도 소식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다음에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에 따른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빨리 철거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인의 64%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소녀상을 철거한 뒤에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산케이 신문이 일본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소녀상 철거 시기와 관계없이 10억 엔을 내야 한다는 응답은 24.1%에 불과해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큰 온도차를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 조기 철거 관련 결의안 내용,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정부 입장은 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정당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외교부 대변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일본 내 정당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다만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첫 해외 증언 활동입니다. 두 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자신들이 겪은 참상을 알리는 자리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90살의 김옥선 할머니, 89살의 강일출 할머니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가 빠진 한일 합의를 비판했고요.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아베 신조 총리의 직접 사죄, 또 법적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라도 소녀상에 손을 못 댄다 이렇게 단호히 말하면서 자신들이 살아있는데 왜 소녀상을 없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일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일본 방문 오는 31일까지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오늘 한강 유람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서울의 남북을 가르고 있는 한강을 둘러보는 유람선 한 척에 강물이 스며드는 침수 사고가 난 겁니다. 125톤 규모의 사고 유람선. 서울의 여러 다리 중에서 동쪽에 있는 영동대교 인근을 지나던 중이었는데 이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자 구조 신고를 했고 15분 만에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등 11명이 긴급 출동한 구조 소방정에 무사히 옮겨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한강이 얼었다고 했는데요. 유람선은 다녔던 모양이군요.
네네, 얼제는 구간을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유람선은 그 여의도 일대를 오가는 구간이 있고요. 잠실에서 여의도를 돌아서 잠실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크게 두 개 구간이 있는데요. 이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인근 한강 다리의 그 폐쇄 회로 TV에 유람선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유람선의 뒷부분이 제법 물속에 잠긴 모습이어서 이 작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네.
유람선은 다른 유람선에 의해서 선착장으로 유인됐다고 합니다. 유람선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전체 승객이 11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이었다는 거죠. 엄동철안에 정말 승객이나 승무원 중 누구라도 그 한강에 빠지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 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